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찬송의 은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그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잠언 19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주리를 것이니라. 같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가정의 어려움, 또 생활의 태도, 그리고 신앙인의 태도, 또 긍휼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우리가 계속 잠언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교훈을 무시하는 자녀를 뜻합니다. 이 미련한 아들이 재앙이 된다는 것은 미련한 아들이 가져오는 고통과 좌절이 부모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고대 군동에서는 후손이 번성하거나 신앙을 이어받은 자녀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대의 복이자 영광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반대로 후손이 쇠퇴하거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는 것은 조상이나 부모에게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당시에나 지금에나 자녀의 문제, 특히 신앙과 관련된 문제는 부모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리고 부모의 신앙적인 눈물로 이어지는 가장 큰 짐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은 부모가 해야 할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13절은 다투는 아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어 떨어지는 물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제 집을 지을 때 일반적인 집을 지을 때는 진흙을 굳혀서 햇볕에 말린 다음에 그것을 사용해서 흙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흙벽돌을 쌓아서 집의 외벽을 만들고 지붕은 목재를 사용해서 들보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뭐 나뭇가지, 갈대, 그다음에 종려나무가지 그런 잎을 쭉 늘어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진흙을 한 30cm 두께로 평탄하게 발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방수 목적으로 회칠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건축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비가 새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집에 비가 새서 물이 떨어지면 그 집의 근심거리가 되고 고통거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투는 아내는, 즉 끊임없이 싸우고 불화를 일으키는 아내는 온 집안을 근심하게 하고 괴로워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가정의 평안은 큰 재산보다 더 중요한 복입니다. 이에 우리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가정이라는 소중한 울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화목한 가정을 통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이에 우리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입술을 다스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은 13절과 반대되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집과 재물을 물려받는 것은 뭐 인간적인 노력과 유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냥 세상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 즉 믿음 안에서 말씀의 지혜로 사는 아내, 이 아내는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가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물질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물려줄 수 있지만 배우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가정의 뭐 상황과 형편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이 배우자를 주셨음에 감사하며 나의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배우자는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가정과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배우자를 향한 사랑과 감사를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15절은 생활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깊이 잠들게 한다라는 말은 의식을 잃는 상태,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깊은 무의식 상태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은 사람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야말로 영혼을 잠들게 만드는 영적인 병입니다. 게으름은 삶에 대한 아무런 의욕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진정제를 과다하게 복용한 것처럼 사람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또한 태만한 사람에서 태만에 해당하는 원어의 뜻을 보면 속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면 태만한 사람도 게으른 사람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이는 것과 게으른 것을 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인다라는 의미와 게으르다라는 의미를 동일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속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로 간주하였고,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무기력과 불순종으로 여겼습니다. 이에 속임과 게으름 둘 다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는 악하고 패역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면 게을러지고 태만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게을러지고 태만해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우리의 삶과 신앙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것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삶도, 나의 신앙도, 나의 마음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가 되도록 힘써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은 신앙인의 태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보호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행사를 삼가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영적인 생명이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방법입니다. 그 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인문학, 심리학, 상담학, 수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 결과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궁극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상담한다고 완전하게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심리를 파악한다고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 영혼의 문제의 해결 방법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잠언 말씀은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에 여러분 모두가 항상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현명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은 긍휼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시리라.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라는 말은 뒤에 이어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긍휼을 베푸는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자비와 은혜를 베푼 것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다 벗기고 거의 죽을 만큼 때려서 버리고 갔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는데 그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잠시 후에 레이인도 그것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레이인도 그를 보고 피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듣던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회피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우리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 자녀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의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고 배우자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게으름과 태만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주신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수능에 임한 모든 자녀들 진앙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자격증, 임용고시, 취업, 앞길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 예배와 세례식 그리고 교사 세미네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고 기도하는 국내 선교지를 또 해외 선교지를 돌보아 주시며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성수 장로님, 성경재 권사님, 신송자 권사님, 김영옥 권사님, 김우비 집사님, 김흥재 집사님, 김형국 집사님, 이광재 집사님, 강윤학 집사님, 이강덕 성도님, 그 외에 치유와 회복을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라파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